오디오북
1944년 1월 말이었다. 러시아에서는 900일간 이어지던 레닌그라드 전투가 마침내 끝났다. 이탈리아에서는 연합군이 몬테카시노에서 독일군에 발이 묶여 있었다. 태평양에서는 미군이 마셜제도 습격을 시작할 참이었다. 그리고 국내 전선에서는 뉴욕 센트럴파크 모퉁이에서 스탠리가 로즈에게 청혼을 하고 있었다. 머리 위로 겨울의 환한 해가 떠 있고 구름 한 점 없는 깊은 하늘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는데 1월의 뉴욕을 아주 가끔만 물들이는 눈부신 파란색이었다. 그렇게 햇빛 가득한 1월의 일요일 오후 끝나지 않는 전쟁의 피바다와 사륙의 현장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스탠리는 결혼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그녀를 흠모한다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 없고 자신의 온 미래가 그녀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중이었다. 만약 그녀가 거절하면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을 거라고, 그녀를 다시 본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릴 거라고 말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일주일만 달라고 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예상 밖의 일이라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연하다고.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보라고. 다음 주 일요일에, 정확히 오늘로부터 일주일 후에 전화하겠다고 스탠리는 말했다. 그런 다음 59번가 쪽으로 난 공원 출입구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키스했고, 두 사람이 만난 이후 처음으로 로즈는 스탠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다. 결과는 물론 오래전에 글로 적혔다. 그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를 포함하는 권위 있는 지상의 삶의 기록의 도입부에 등장할 뿐 아니라 맨해튼 기록 보관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곳 대장에 따르면 로즈 애들러와 스탠리 퍼거스는 1944년 4월 6일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기 정확히 두 달 전에 결혼했다. 우리는 로즈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녀가 그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이유는 복잡한 문제였다. 수많은 요소들이 얽혀 있었고, 각각의 요소는 때로 호응하기도 때로 충돌하기도 했는데, 모든 요소들에 대해 로즈는 양가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은 퍼거슨의 미래 어머니에게 고단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첫째, 스탠리가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그녀로서는 다시는 그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움츠러들었다. 좋든 나쁘든 이제 그는 낸시 다음으로 그녀와 친한 친구였다. 둘째, 그녀도 벌써 21살이었다. 여전히 어리다고 할 만큼 충분히 젊은 편이었지만 당시 대부분의 신부들만큼 어리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여성이 18, 19에 결혼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고, 결혼하지 않은 채로 남는 걸 로즈는 절대 원하지 않았다. 셋째, 아니, 그녀는 스탠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 언제나 성공한 결혼이 되지는 않는다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이었고, 어딘가에서 읽은 내용에 따르면 다른 문화권에서 지배적인 중매 결혼이 서구식 결혼보다 더 행복한 것도 덜 행복한 것도 아니었다. 넷째, 아니, 그녀는 스탠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다. 데이비드에게 느꼈던 대단한 사랑은 불가능했는데, 왜냐하면 대단한 사랑은 한 사람의 일생에 단 한 번만 찾아오기 때문이었고, 따라서 남은 평생 혼자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상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다섯째, 스탠리에게는 짜증나거나 역겨운 면모가 하나도 없었다. 그와 섹스하는 상상을 해도 속이 불편하지 않았다. 여섯째, 그는 그녀를 미친 듯이 사랑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존중해 주었다. 일곱째, 2주 전에 결혼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는 여성도 자신의 관심사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여성의 삶이 남편과 집안일에만 묶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그녀가 물었다. 네, 일이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스탠리와 결혼하면 슈나이더먼 사진관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는, 계속 일하면서 사진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